오늘은 주는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아시는 바를 우리 자신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사실 이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런 고백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없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귀한 속성들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39편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듣고 보아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던 것도 온전히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잊어버려서 시험 칠 때는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것도 배우고 듣고 볼 필요가 없는 이미 다 아십니다. 이런 이치가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하지만 분명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시편 147편 5절에 그렇게 고백한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서 9장 10절에 지혜의 사람인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백처럼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옷을 벗어 제낀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이러한 표현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벌거벗은 사람의 속을 사람은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뼈가 어떻게 됐느냐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죠. 그리고 그게 좀 불확실하면 어떻습니까? CT라는 걸 또 찍습니다. 그것도 불확실하면 MRI라고 하는 걸 통해서 건강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검진해 내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구들이 전혀 필요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MRI건 CT건 전혀 필요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139편 12절에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사람은 기계를 통해서 속의 뼈와 내장을 볼 수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아직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수없이 그를 경험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역대상 18장 9절에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경영하고 또 의도하는 바를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를 가까이 섬기며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 그러나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시 부담감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알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말이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또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감사가 됩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안다고 하는 것이 감사가 되는가 부담이 되는가는 우리 오늘 신앙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 앞에 더욱 주님을 의식하여 가까이 모시고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로 기도로 맡겨서 빛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네 절의 말씀을 세 곳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의 말씀을 보겠는데 좀 길게 오늘 제목과 더불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절, 3절 그리고 4절은 두 제목으로 나누겠지만은 짧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를 알고 계신다가 아니라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를 아신다는 사실은 때로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은 믿음 속에서 큰 위로와 자부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당신들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말이죠. 주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데 그 이유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나를 낳은 부모보다 한 배에서 난 형제보다 평생을 함께 사는 아내보다도 아니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감사가 되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안다는 사람 앞에는 어떻습니까? 기가 죽습니다. 왜요? 함부로 못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그런다면 절대로 함부로 사는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실이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은 보시고 기록하십니다.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려고 그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은 뭘 주로 보십니까? 드라마를 주로 보십니까? 성경책을 주로 보십니까? 행하는 모든 것, 선한 일, 전도의 행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죄 짓는 것을 하십니까? 또 생각하는 모든 것, 느끼는 모든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이미 아십니다. 지나온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아십니다. 너가 어제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너는 감추어두고 숨기려고 하는 일을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과거의 우리의 행위를 하나같이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장래를 대단히 알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점을 치고 손금을 보여주고 사주팔자를 보고 또 바이오리듬, 생체리듬, 기타 각가지 방법으로 미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안다고 하는 것이 유한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불행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을 먼저 본다면 낙심하겠죠.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교만해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고 결국 어쩔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떻게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말이죠. 우리 이미 일생이 마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현재로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는 이게 정확한 비유는 될 수 없지만 이렇게 한 가지 비유를 들 수 있다고 봅니다. 부산에도 보면 축제가 많아요. 바다 축제. 가장행렬이 처음에는 해녀들이 그물망태기 들고 뭐 이렇게 가는 게 맨 앞에 가고 그 다음에는 배를 저는 어부들이 나오고 가장행렬이 한 30분 해서 1시간 정도 지나갑니다. 한 지점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그것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높은 곳에서 가령 헬기를 타고 내려다본다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가는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보시는 분이에요. 한 지점에서는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이지만 인생은 밤의 한 경점 같다고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높은 데 있으면 앞과 뒤를 다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우리 인간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앎을 다 감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어찌할 줄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까닭에 우리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역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 우리로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고, 부르짖으면 미래를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잘못도 실패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실패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자백하면 나를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까? 자백을 하면? 아닙니다. 그렇게 추궁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시편 69편 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믿음과 고백이 죄를 해결하는 데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숨기려고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가 죄를 범하려 할 때 사탄은 귀에다 대고 이렇게 아마 속삭일 겁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 사탄에게 넘어간 순간 전도자가 보면 어떡하지? 부모가 보면 어떡하지? 우리 선생님이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죄에 대한 결과지요. 이런 이유에서 아담은 나무숲에 숨게 되었고 죄는 결국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때에 주님은 이미 다 아시면서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는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 그렇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범죄할 것도 아시고 연약한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입술로 그 자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좌절을 아십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아무도 모를 거야. 누가 알아줄까? 그것이 때로는 억울한 일일 때 그렇습니다. 누가 알겠는가? 그렇게 탄식을 하지만 이러한 형편에서도 믿음의 사람 다윗은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서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나의 마음은 없다. 이렇게 시편 31편 7절에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신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계속 다윗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56편 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절망과 좌절을 십자가에 맡기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우리의 체질, 연약한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이래서 이사야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좌절을 자신이 져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질고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져주시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신다고 해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겁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아십니다. 여러분, 미래를 겁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실족될 수 있음도 아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아심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그리고 춥지 않게 자야 될 것도 아십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입을 것, 먹을 것, 거처할 것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당부를 하셨고요. 또 베드로를 통해서도 같은 권면을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이렇게 부담과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걱정, 근심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2절, 3절입니다. 이 부분은 좀 짧게 지나갈 겁니다. 앞에서 대략적인 말씀을 했기 때문인데요.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6장 17절에서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그렇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여기에 보는 대로는 앉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생각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행동거지의 모든 부분을 아신다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선한 행동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다 제쳐두고 한 가지만 보죠. 왜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그랬을까요? 여러분, 눕는 모습이 어쩌면 사람의 가장 사실적인 모습입니다. 죄의 사람들은 좋지 않은 행동으로 누움의 자리, 쉼의 자리조차도 범죄하는 자리로 갑니다. 어떤 경우에 술 취해가지고 눕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눕는 것이 선진들도 그랬잖아요. 잠은 아무 데서나 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 보든지 보지 않든 상관없이 다른 이에게 하는 친절한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 나의 배우자에게 생각 깊게 하는 행동, 교우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마다 교회당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청소를 할 때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은밀한 섬김의 행동뿐만 아니라 예배 시에 여러분 자세 하나하나를 보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을 끄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존귀한 분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카카오톡으로 뭐가 연락이 오면 답변하고 앉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씀이 들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가를 다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라도 범죄치 말자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왜 앉으며 일어섬을 아시고 또 모든 길, 내가 가는 길을 왜 가는가도 아시고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시는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섬기되 두려움 없이 섬기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면 우리의 행동에 장애가 없고 행동하는 것들이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앞에서도 이미 첫 번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약간은 다뤄졌습니다만은 나의 말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심장을 살피시는 분이 당연히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모를 리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은 필요한 말과 격려의 말을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에 하는 그런 고백과 기도가 중요한 거죠. 내 입의 말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대표 기도를 하면서 쌍소리를 하는 사람은 없죠. 왜? 하나님께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항상 주님 앞에 모여 열납되기를, 드려지기를 원한다.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39편 23절에 그랬습니다. 이런 당당함은 주님께 마음을 토하는 입술의 고백을 결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래서 주님께서 경계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5절에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에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고요. 주님은 또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누가복음 12장 3절에 그렇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라는 증거를 아는 야고보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함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떨어지는 음성을 하나같이 아신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함부로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지되고 관리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을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에 담고 산다면 아무래도 한마디의 말을 해도 조심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금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6장 1절이죠. 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또 같은 16절 18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룩한 척하지 말라. 이게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과제들은 신앙인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 아닙니까? 의를 행하라, 기도하라, 답답하냐 금식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라고 하신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서는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세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격려하시는 주님을 의식하십니까? 우리는 때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세상과 따로 사는 전도자 너나 그렇게 살지. 세상이 그렇게 살도록 하는가?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살도록 버려두질 않아. 직장 모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바보 취급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어렵고 힘겨운 환경 속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하실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나는 내가 행하는 선한 행동을 다 보고 있단다. 사람이 안 본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역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만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보아주십시오. 예, 나는 선을 행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의식하며 또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에 감사를 갖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에 대한 찬양을 드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